오늘은 스바냐서 맥잡기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의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기대하라 이렇게 이제 엄청난 규모의 제목을 좀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의가 righteousness 하나님의 올바름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때가 메시아 왕국이라 그랬는데 그 메시아 왕국이 이게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그런 성도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에서는 별로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그 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텍스트가 많지 않아요. 근데 구약성경에 여기 대언서에 가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메시아 왕국의 위엄과 영광이 드러난 그런 때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구약성경에는 오늘은 스바냐스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위엄이 드러나는 그런 때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스바냐 공부를 하면서 스바냐는 이제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한 2630년경에 그러니까 주전 630년경에 스바냐라고 하는 어느 면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와 같은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그 대언자가 유다와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여기에 대해서 세 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스바냐서는 길지 않은 그런 말씀인데 이 스바냐서의 총 주제는 한마디로 주의 날 주님만이 홀로 위엄을 바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엄청난 규모의 그 진노, 진노의 그 심판이 하늘에서부터 이제 민족들에게 쏟아져서 또 유대인들에게 쏟아져서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와 같은 엄청난 규모의 이 혼란 아니면 심판 이런 것들이 부어지는 이러한 때 이것이 끝나고 나서 이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7년 환란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천년왕국 통치, 그 다음에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되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성경이 주의 날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스바냐서 전체적인 그 아웃라인을 말씀을 드리면서 1장 1절부터 2장 3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 주의 날, 이것이 유대인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다루었고 그 다음에 2장 4절에서 15절에는 그 주의 날과 그 다음에 유대인 주변에 있던 여러 민족들 동서남북에 있는 그런 모든 민족들 다 다루는 걸 봐서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떨어진 이와 같은 심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메시지고 세 번째 메시지는 그 주의 날과 함께 이제 메시아 왕국 통치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게 3장 전체에 걸쳐서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스바냐 1장, 2장을 읽고 주의 날에 떨어지는 심판이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거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스바냐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때 그때 어떠한 영광이 있고 또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는가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대비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는 우리가 대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언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그 하나님의 심판, 특별히 바빌론 포로 생활 가는 거, 그거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스라엘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대환란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일, 이런 것들을 묘사를 하고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일까지는 이제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주의 날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 가운데 특별히 거의 대부분이 다 7년 환란기하고 상관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7년 환란기는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민족이 형성이 된 이후로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종류의 혹독한 심판이 내리는 그런 때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를 비롯해서 이 말라기까지 거기 나오는 모든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주의 날의 심판에 대해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닥치는 이와 같은 심판에 대해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대언서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대언서를 가서 보시면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어떠한 특징이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맨 끝에 가면 거의 모든 대언자가 이 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서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이렇게 되면서 메시아 통치가 이루어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던 화평의 이와 같은 왕국이 세워진다고 하는 소망과 그 위로의 메시지가 거의 모든 대언서의 끝부분에 가면 이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스바냐서 공부하는데 스바냐서 3장도 3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1장, 2장 심판에 대한 거잖아요. 3장은 특별히 3장 9절 이후부터 20절은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언서에서 하나님의 혹독한 그런 심판을 언급하시면서도 꼭 끝에 가든지 아니면 끝에 뭐 가기 바로 전에라든지 하나님이 늘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하고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 유대인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대다수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그 목적이 뭐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런 소망이 너희 앞에 있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길을 택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끝부분에 가면 꼭 소망의 메시지가 이제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소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며 특별히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신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를 보내셔서 첫사람 아담이 망가뜨려 놓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왕국을 문자 그대로 이 땅에 둘째 아담이 세운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루시냐?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다고 하는 거는 그 약속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향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신다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유다 땅에 불순종하는 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순종하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끝에 가면 꼭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남겨놓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대에 걸쳐서 공통적인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성도들은 늘 소수입니다. 믿는다고 한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대다수가 커다란 길, 이렇게 넓은 길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을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언젠가 이렇게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소망, 이 소망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주어질 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을 이제 지속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스바냐서 3장은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때를 이제 다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때를 다루는 말씀이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스바냐서 3장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 독특하게 이렇게 뛰어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런 묘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이방인 민족들에 대해서 또 신실하게 그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서 밝히 보여주는 이와 같은 그 말씀들이 20절에 걸쳐서 스바냐서 3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다. 결국은 주님께서 모든 시대에 걸쳐 존재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 저 유다 땅에 거할 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성도들 위해서도 동일하게 은혜로운 사역을 하고 계신다. 이런 거를 지금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바냐 3장 말씀을 읽으면 그러면 큰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8절은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그런데 3장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에서 8절은 네가티브한 거예요. 좀 부정적인 거, 좋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부터 20절은 좋은 말씀이에요.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스바냐서 1장, 스바냐서 2장, 스바냐서 3장의 1절부터 8절까지는 다 네가티브한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심판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20절, 3장에 넘어가서 거기서부터 긍정적인 이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나온다고 하는 거, 이런 걸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판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 우리가 보통 거룩한 도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나와서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 거룩한 성이 영어로는 Holy City예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은 이 시티를 다 성으로 번역을 했고 지금 우리 킹제임 성경은 다 도시로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라고 돼 있어요. 근데 스바냐 시대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살던 그 시대에 예루살렘이 정말로 거룩한 도시였냐, 이렇게 가서 살펴보면 거룩한 도시가 아니라고 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이사야서 1장 21절, 이사야 당시에 가서 보니까 신실하던 도시가 어찌 창녀가 되었는가, 판단의 공의가 거기에 충만하고 의가 거기에 거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스바냐가 오기 한 70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가 자기가 살던 그 시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이후에 스바냐 같은 대언자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등장하고 에스겔이 등장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고, 나중에 이제 말라기 대언자가 계속 등장하고, 그 이후에 이제 400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모습이 또 사복음서에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가서 보면 어때요? 거룩한 도시의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인 의식이 이렇게 번지르하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고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거룩함이 전혀 없는 그런 도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서 4장 12절, 15절 가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사는 그 수도, 그 예루살렘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 반역을 일삼는 도시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기들에게 반역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늘의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는, 그것도 일삼는 도시라 그랬어요. 일삼는 도시, 이방인들이. 자, 그러니까 거룩한 도시라고 하는 그런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예루살렘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에서부터 여기 나와 있는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1절, 2절 가서 보니까 불결하고 더러워진 여자. 이건 뭐 거룩함하고는 정반대잖아요. 곧 학대하는, 사람들을 압제하는 그 도시에 화가 있을지어다. 그녀가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바로잡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주를 신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여자는 예루살렘 도시로 볼 수도 있고 유다 백성 전체로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예루살렘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거기 밑에도 이제 가서 보면 주로 나오는 내용이 성소에 대한 것, 제사장들에 대한 것,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보는 게 이제 우리 합당할 것 같아요. 예루살렘은 뜻이 뭐냐?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평화가 흘러넘치는 그런 도시인데 가서 보니까 평화가 흘러넘치는 게 아니라 학대가 흘러넘치고 압제가 흘러넘치고 폭력이 흘러넘치는 그런 도시, 부자들, 있는 사람들이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그런 도시로 변모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드러내어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런 계시를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이와 같은 그 행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3절에서 4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유다의 지도자들의 문제가 이 안에 이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 안에 있는 그녀의 통치자들은 울부짖는 사자들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들 이야기하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자기의 이런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해서 그냥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잡아먹는 그런 사자들이고, 그녀의 재판관들은 저녁 때 일이 드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지도자로 볼 수도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히 제사장이 재판관의 역할을 했어요. 특별히 뭐 다른 재판관이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재판관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종교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들이 저녁 때 일이들인데 이튿날까지 뼈를 남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다 남겨두, 전혀 남겨두지 않고 곧바로 뼈를, 뼈까지 여러분 씹어 먹는 늑대다. 지금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대언자들은 경솔하고 배신하는 자들이요. 그녀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침해한 자들이다. 말 그대로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타락을 해서 의의 길로 가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악한 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어떻게든지 백성을 잘 살게 해줘야 돼요. 잘 먹고 잘 입고, 그렇죠, 잘 살게 하는 게 그게 지도자의 목적이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를 세워주셨어요. 근데 지금 지도자들이 백성을 먹어치우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또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신 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백성에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기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 자리에 서서 대언자나 지금 식으로 해서 목사가 백성이 듣기 원하는 그런 이 설교를 하고 해야만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백성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반하고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언자들도 백성의 귀를 이렇게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이와 같은 말씀만 선포하게 되는 거죠. 제사장들은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될 이와 같은 책무를 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제사장들이 오히려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일이 생기고, 제사장들은 특별히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율법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해서 목적이 뭐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들의 이익을. 그러니까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을 해서 본인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방법으로 해서 목사가 정말 성도들의 가진 모든 것을 빼앗는 이와 같은 일,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일, 그런 일이 일어나면 국가가 패망한다는 거,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꼭 깨달아야 되고 목사들이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사나 아니면 성도나, 그 당시로 얘기하면 제사장, 대언자, 정치 지도자들이나 백성이나 다 한 가지 공통적인 걸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시는 것을 수용하지 않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시려고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먹고 사는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됐잖아요. 지난 한 70년 동안. 그러면 정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게 우리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부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걸 절실히 느껴야 되는데 이렇게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버리잖아요. 미국 버리잖아요. 자유 버리잖아. 배은 망덕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생기는데, 특별히 유대인들과 이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이 일이 좀 심하게 생깁니다. 심하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뭐랄까, 천박하다고 할까? 한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이렇게 이거 벗어나자마자 이렇게 하나님 없다 그러고 내가 혼자서 다 이거 이루었다 그러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특별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조차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바로 주시는, 바로 잡아주시는 것,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가라고 하는 거를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안 따라간다는 겁니다. 안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종의 속박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의 속박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의 속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고 2600년 전에 유다는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현실이 이들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려고 할 때, 그렇죠? 지금 같으면 목사를 통해서 주변에는 성도들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읽는 성경을 통해서 또 경건 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이 마음을 낮추고 여기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해야 그래야 성도가 제대로 된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야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좋은 국가를 저와 여러분이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언서를 통해서는 꼭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고 지금 살고 있는 나에게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회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2600년 전에 주신 이 대언서가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5절에서 이제 8절에는 백성은 이렇게 불의하게 행하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냐. 5절 가서 보니까 의로운 주는 여기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니까 본인이니까 의로운 주라고 이제 얘기한 겁니다. 의로우신 주 이렇게 안 하고 의로운 주는 그것의 한가운데 그 도시의 한가운데 아니면 유다의 한가운데 거하며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아침마다 자신의 판단의 공의를 빛으로 가져가 공의를 빛으로 이렇게 가져가니까 공의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올바른 거다 하고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르게 판단하는 거다. 그 다음에 쇠하지 아니한다는 영어로 fail not 돼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공의를 보여주는 그 일, 그 일이 그 일 하시는 거 하나님 그 일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매일같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예,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와 그 다음에 유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의로운 도시, 그 다음에 의로운 이와 같은 국가가 이제 돼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예를 들어 성경 같으면은 열왕기상 5장 5절에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 대신 내 왕좌에 세울 내 아들 곧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을 한다. 다시 말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건축이 되는 그런 집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인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 이름이 아니고 우리가 얘기한 누구 이름이 아니라 성경에 이름이 나올 때는 그 이름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인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그와 같은 도시, 주님을 위한 그와 같은 이 국가가 이제 돼야 되고 성전이 돼야 되고 그러면 주님이 나타내는 게 뭐예요? 의의 아니에요. 공의롭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나님은 매일같이 공의롭게 하시는데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시와 성전이 의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민족들을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들이 황폐하게 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들을 피폐하게 하여 아무도 지나가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도시들이 멸망을 당해 사람이 없고 거주민이 없게 되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 이방 나라들을 다 멸절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걸 왜 이야기하시느냐. 이들이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절시킨 것처럼 너희가 불순종해서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나가면 내가 너희도 그 도시들처럼 멸절을 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도시들을 멸절시킬 예를 그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7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나를 두려워하고 교훈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내가 아무리 그들을 벌하였다 해도 이처럼 그들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은 일찍 일어나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썩게 하였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이런 사례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대언자들도 보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했는데 하는 행위가 다 썩었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그런 행위만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됐다는 거죠. 자, 거기 가서 보니까 의로운 주는 그 도시의 한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돼 있는데, 자,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럼 도시에 이제 성문이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이제 성문이 있어요. 그러면 관리들이 나가서 아침 일찍 모여갖고 이 성문에 모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시를 치리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 보시니까 어떻게 하냐. 이 관리들이 모여갖고 어떻게 내 이득을 취할까 이것만 논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내려다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는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방인들의 멸절이 된 이와 같은 사례, 소돔과 고모라는 이런 멸절이 된 이런 사례를 하나님 이제 보여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도 이 도시들처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여기 8절에는 하나님이 법정에서 선고를 내리는 듯한 그와 같은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그 탈취물에 이르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이 탈취물은 민족들이 주의 날의 심판에 특별히 맨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 민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해서 희생물이 되는 이와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국들을 모으려고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경로 곧 내 모든 맹렬한 분노를 부으려고 결심하였나니 온 땅, 여기 나온 온 땅은 여기 가서 보시면 랜드가 아니고 얼스로 돼 있어요. 온 세상이 내 질투의 불에 이제 삼켜질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제 맨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대언서를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게 심판이 나오면 심판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온다. 하나는 뭐예요? 바빌론 포로가 되어가는 그 심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뛰어넘어갔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대환란이 이제 생기고 하면서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와 같은 일들 생기는 게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8절에서는 1차로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건 물론 이야기하세요. 그 이 말씀 이후에 30년쯤 지나서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와서 유다를 침공하고, 그러고 나서 한 20년 더 지난 이후에 유다가 이제 포로 생활을 가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1차 그런 심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대언서가 이야기하는 최종적인 심판, 그건 7년 환란기 끝부분에 유다 땅, 아마겟돈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아마겟돈 전쟁, 이때 불순종하는 그런 그 유대인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이제 대적하여 싸우려고 온 세상에서 몰려들게 되고, 바로 이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방인들을 섬멸하시고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을 설립하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이제 9절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이미 제가 다 강의를 했기 때문에 스가랴서 14장 끝부분을 가서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그 현상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때, 그것도 주의 날이고 어떤 전체적인 현상도 주의 날이다. 그게 지금 스가랴서 1장 2절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 땅에서 모든 것을 철저히 소멸시킨다. 온 세상에 주님의 대환란이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유다 땅, 그 유다 땅에 그 환란이 집중이 돼서 일어나서 예레미야 말씀에 표현에 따르면 야곱의 고난의 때, 환란의 때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이 결국은 바빌론 포로 생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껑충 뛰어넘어가고 재림의 때,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1948년 5월, 그렇죠? 이때 저쪽으로 옮겨놓잖아요.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주잖아요. 근데 여전히 또 배은망덕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모든 걸 다 했다고 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대환란의 심판에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9절에서 이제 10절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참 묘합니다. 9절에서 10절이. 자, 9절에서 10절. 그때 내가 그 백성에게 순수한 말을 돌려주어 그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탄원하는 자들 곧 나의 흩어진 자들의 딸이 에티오피아의 강들 너머에서부터 내 헌물을 가져오리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제부터 9절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바냐서 앞부분 여기 8절까지는 다 부정적인 거예요. 심판에 관한 거예요. 형벌을 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9절 넘어가면서부터 20절까지는 긍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베풀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왜 부르시는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을 부르시는데 유대인들을 부르시는 그 내용이 어디부터 나오냐? 바벨론 사건 이후부터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게 그게 유대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주시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어떠한 복까지 포함이 돼 있냐?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 것까지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창세기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이 앞부분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 3절의 끝에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는 것까지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유대인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가서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요? 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을 줬어요. 그게 뭐예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 더 좁게 이야기하면 율법이잖아요. 그걸 더 좁게 이야기하면 십계명. 그 당시 어느 민족도 가지고 있지 않던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지식을 줬잖아요. 말 그대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유대인들에게만 줬잖아요. 로마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이점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맡겨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자의 씨를 보내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와요? 유대인들에게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 대한 각종 장점과 유대인들에 대한 특권이 이제 그 안에 나와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자기들이 받은 이런 복을 주변에 있는 이교도들에게 선포해서 알리는 게 유대인들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이에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 정반대 일이 생겨갖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모방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일이 생겨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굴 쫓아가요? 우상을 쫓아가고 이방인들을 쫓아가는 정반대 역전현상이 지금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이 생긴 거예요. 성전에 가서 보면 유대인 성전에 이방인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 밖에다가 뭘 만들어놨냐? 이방인들의 뜰을 만들어서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들어가면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일을 어디서 해야 되냐. 이방인들의 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야 되는데 유대인들 특히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이방인들의 뜰에다가 짐승을 가져다 놓고 그 이방인의 뜰을 장사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장사하는 장소로. 그러니까 진리를 탐구하러 이방인들이 몇천 킬로 떨어진 데서 와갖고 지금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냥 짐승이 울고 똥이 있고 그냥 그 지저분한 이런 것들을 거길 번복을 지금 해놓은 거예요. 번복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무슨 간증이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무슨 간증이 되겠는가. 자, 이 말씀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현시대 교회들은 어떤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떠한 간증이 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하나님의 영광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이와 같은 장소로서 이 예배당 또 여기 모이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정말 하고 있는지, 야 정말 교회 못 갈 때구나, 그 사람들 하는 일을 보니까 거기 무슨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있고 그런 게 믿기지 않는 그런 행태의 그런 교회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좀 2600년 전에 그 스파냐 시대의 그 유대인들하고 지금 우리 현시대 교회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9절에 나와 있어요. 자, 거기 가서 보면은 9절에 그때 내가 그 백성에게 순수한 말을 돌려주리니 그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게 이제 된다. 자, 8절에 가서 보시면은 8절하고 9절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왕국들을 모으려고 그 다음에 민족들을 모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민족들이 이제 모인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순수한 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3장 9절에 나오는 그 백성은 누군가? 그 백성 아니면 그 백성 우리 말로는 그 백성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영어로 가서 보면 더 people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백성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자, 그 백성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앞뒤 문맥상 아마겟돈 전쟁 그때 그걸 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이방인들 가운데 살아남아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방인들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앞뒤 문맥상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마 그 백성 이렇게 해서 유대인으로 보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방인들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유대인들도 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순수한 말, 순수한 언어, 영어 가서 보면 pure language를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순수한 말이 있었는데 그 순수한 말을 하나님이 제거라든지 빼앗아 갔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 순수한 말. 이 순수한 말의 의미도 주석가들이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더러운 말을 쓰고 더러운 말습관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런 모든 걸 청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을 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순수한 언어를 해석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두 번째는 아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순수한 언어, pure language라는 거. pure language. 자, 그 pure language, language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11장 1절에 한번 가서 보시면은 창세기 11장 1절에 그런데 11장 예, 읽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요? 다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생기기 전에는 이 세상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바벨탑에다 모여 살았잖아요. 맞습니까? 모여 살아서 지금 좀 다 흩어지지 않았어요. 모여 살았을 때는 말이 몇 개였다는 거예요. 하나였다는 거예요. 할 예, 랭귀지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언어가. 그런데 바벨탑 사건이 생겨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수많은 언어가 생겨서 다 각각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에 따라 사람들이 다 흩어져 나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순수한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맨 마지막 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이렇게 되면은 유대인들, 이방인들 할 거 없이 바벨탑 사건 전에 썼던 그와 같은 순수한 말 하나밖에 없었던 그 말을 다시 사용하게 될 때는 왜냐? 하나님이 그 말을 돌려주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이와 같은 주석가들도 있어요. 그럼 그 순수한 말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쪽을 주장하시는 분은 거의 대부분이 다 히브리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말일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분들 킹잼 성경을 존중히 여기는 분들은 영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다시 말해 수천 년 동안 이 모세 율법이 주어지고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됐잖아요. 그 이후로 실제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히브리 말을. 그 사람들은 어떤 말을 사용했냐? 시리아 계통에서 나온 아람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했고 경전에만 뭐가 쓰였냐? 히브리 말이 쓰였단 말이에요. 경전으로만. 그러니까 경전을 읽을 때만 히브리 말이고 나머지 일상생활 할 때는 이 유다 사람들도 말 그대로 순수한 말이 아닌 다른 말을 사용을 했던 거예요. 자, 근데 맨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순수한 언어를 하나님이 돌려준다. 지금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에 따르면은. 자, 그러면 그 순수한 말이 돌아오려면은 맨 마지막 때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순수한 말을 써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저거 1948년 5월에 이스라엘 사람 지금 돌아왔잖아요. 지금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을 쓰냐? 무슨 말을 씁니까, 여러분? 히브리 말을 써요. 히브리 말. 그 말을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냐? 1850년대 중반에 엘리에저 벤 예후다라고 한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구약 성경 경전에 남아있던 그 히브리 말을 있는 그대로 다시 복원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돼서 그 전까지는 히브리 말을 쓰지 않았어요. 몇천 년 동안. 예, 근데 이 엘리에저 벤 예후다의 노력에 의해서 지금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말이 뭐냐? 히브리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견해에 따르면 맨 마지막 때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거기 이방민족들과 구원받은 이방민족들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벨탑 사건 전에 사용했던 순수한 말, 그 말이 뭐 히브리, 여기 가능성으로 봐서는 히브리 말이 될 그런 가능성이 큰데 지금까지 일어난 그런 일로 봐서도 이 말을 하나님이 돌려주면 그 말을 사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이 회심을 하고 그래서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가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심판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어떻게 모든 민족들 다 부르고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을 가진 그 유대인들을 향해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 그 민족들을 양민족과 염소민족으로 나누어서 염소민족은 영존하는 불 속으로 영원토록 들어가게 해서 끝내고 믿음을 가진, 그렇죠?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믿음을 가졌던 이 이방인들은 그 왕국을 상속받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루어질 때 누구만 들어가냐? 믿음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살아남은 어떻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일부가 그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이걸 또 이해하지 못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린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지기 7년 전에 휴거를 받아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으로 변화가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육신을 여전히 갖고 있고 아담의 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들어가게 되고 저와 여러분 그 일이 생기기 약 7년 전에 휴거가 돼서 예수님처럼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진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다. 이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그 순수한 언어라고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돌려준다고 얘기하는 그런 걸로 봐서는 돌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돌려주는 게. 그 하나님이 없애셨던 거를 다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로 봐서 순수한 언어가 다시 되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 그런 일이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 스가랴서 14장 9절 등에 가서 보면 정말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는데, 그럼 뭘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당연히 히브리 말로 예배를 드리지 않겠어요? 그치, 이방인들도 그런 차원에서 여기 나오는 그 순수한 언어라고 하는 게 이방인들도 배우게 될 히브리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가 합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여기 나오는 구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 당사자가 이방인들이다, 그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11절에서 20절은 누구에 대한 게 남았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게 남았잖아요. 유대인들. 그렇죠? 무서운 주의 날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그런 민족이 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1948년에 돌아간 건 맞는데, 지금 저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게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만 추구하는 그런 민족으로 바뀌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10절 가서 보면 자기들이 찌른 줄을 바라보고, 예수님 찔른 거, 창으로 찔른 거, 그걸 바라보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온 민족이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러한 때 11절에서 13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죄를 제거하시는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내 모든 행위로 인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악한 일 저질렀지만 이스라엘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로 내게 범법하였느니라. 그때 내가 내 한가운데서 내 교만을 기뻐하는 자들을 제거할 터이므로 내가 다시는 내 거룩한 산으로 인해 거만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다 제거가 된다, 지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만 천년왕국의 육체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절에 내가 또한 고난을 당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한가운데 남겨드리니 그들이 주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지만 누구만 남아요? 믿음을 가지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만 남는데,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Remnant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지 않냐고 거짓을 말하지 않냐고 그들의 입에서는 속이는 혀를 찾지 못하리라. 그들이 먹고 누울지라도 아무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못한다. 천년왕국은 평화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9장 이런 데 나와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유지가 되고 화평이 유지되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14절 또 가서 보면은 백성이 기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 이스라엘아 크게 외칠지어다. 여러분, 시온에 따라, 그렇죠? 노래할지어다. 오 이스라엘아 크게, 이게 뭐야?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쓰는 거예요. 오 시온에 따라, 그게 뭐야? 오 이스라엘아. 그렇죠? 노래할지어다, 그거 뭐야?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 똑같은 얘기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문학에는 똑같은 말 이렇게 두 번, 세 번 반복하되 다른 말로 반복하는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오 예루살렘에, 또 나오네. 오 예루살렘에 따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이게 세 번이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따라,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크게 외쳐라, 노래하라, 기뻐. 이게 다 뭐예요? 크게 노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주가 내 심판을 제거하기, 너에 대한 심판. 지금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유다 사람들에게 내렸는데 대환란을 통해서 이 모든 걸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내 원수를 쫓아내었노라. 이스라엘의 왕 주 곧 왕 곧 주가 내 한가운데 있으니 내가 다시는 재앙을 보지 않는다. 다시 말해 메시아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특별히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한가운데 성전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물리적으로 계신다고, 이게 영적인 그런 뭐 예루살렘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저 이스라엘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성소 안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시는 그런 일, 그게 뭐야?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와 같은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시온에 이르기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사람이 낙담하면 늘어뜨리, 손이 쭉 떨어지잖아요. 힘을 잃으면.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죠?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17절에 그 이유가 뭐예요?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 자, 아까 가서 보니까 내 한가운데 누가 있어요? 거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왕이 신약시대의 표현으로 따르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는 그 메시아가 곧 누구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계신다. 내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살아가시는 가운데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복음성가를 찾아봤어요. 1994년대 나온 복음성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 여러분 이 복음성가 아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렇죠? 이거를 이 가사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상이 틀린 거예요. 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여기 이거 스가랴서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이 가사를 가지고 복음성가를 27년 전에 만드신 분이 아 이거 너무나 좋구나 하고 우리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걸로 하고 가사를 지은 거예요. 뭐 틀렸다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이건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 아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때 그 유다 백성이 그렇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너 한가운데 계시는 주 하나님이 강하고 능력 있고 전능하신 분이 너는 그분을 기뻐하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다. 예, 원래 신약성들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가사라는 거. 이게 많은 복음성가들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게 아닌 거를 내 거로 취해갖고 그래서 복음성가를 만들면 아무리 가는 내용이 좋아도 실제로 그건 내가 받을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복은 누가 받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부르지 말라 그렇게 제가 뭐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여기 나오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 찬송가가 어디서 나온 거냐? 스가랴서 3장 몇 절이에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그거를 이제 개역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다. 자, 18절에서 20절은 민족이 회복이 되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엄숙한 지폐로 인하여 슬퍼하는 자들을 모을 터인데 그들은 내게 속한 자들이니라. 그 지폐에 대한 모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바빌론 포로 생활 가니까 레위기 23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일곱 가지 절기 명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명절인 안식일 포함해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 생활 가니까 이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엄숙한 집회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절기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드리지 못하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AD 70년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쫓겨나서 온 세상을 흩어져 나갔어요. 이렇게 되니까 안식일 같은 건 지킬 수 있어도 나머지 것들은 거의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자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뭐 no problem,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중에 정말 경건하게 사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레위기 23장에서 우리 입으로 지키라고 하시는 명절들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질 못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울고 통곡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슬퍼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 내가 나중에 모으겠다. 이렇게 돼서 맨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거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다시 모으신다는 거예요. 보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모든 자를 없애고 다리 저는 여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여자를 모으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던 모든 땅에서 그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고 명성을 얻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전 나라를 건설했어요. 1차적으로 돌아온 건 맞습니다. 근데 저게 최종 회복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저거는 일단 땅을 마련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저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져다 놨는데 이 안에는 하나님의 그런 절기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슬픕니다. 거의 없어요. 저 땅에는. 거의 없어요. 동성애자들이 그냥 우글우글하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맨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날이 이제 닥쳐오는 그때가 돼서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 땅으로 다시 모으는 그와 같은 대규모 이동이 또 한번 있을 거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맨 마지막에 20절에 그때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리니 그때는 곧 내가 너희를 모으는 때다. 내가 너희 눈앞에서 너희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 너희를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이름난 자와 칭찬받는 자로 삼는다. 주가 말하노라. 다시 말해 말 그대로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으뜸가는 민족이 되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일이 메시아 왕국 통치 때 유대인들에게 문자 그대로 일어나게 된다. 이걸 지금 스바냐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영적인 적용을 두세 가지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바빌론 포로 생활 갔어요.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죠. 또 불순종하다가 맨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의 심판을 유대인들이 이제 당합니다. 이런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이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지금 21세기 여기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국말을 사용하는 이와 같은 성도님들 가운데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해서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돌아서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고 정말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영어로 얘기하면 백슬라이딩, 뒤로 타락해서 물러나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지금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스바냐 대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 두 번째는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남은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식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성경 신자들 바이블 빌리버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땅에 왜 우리를 남겨두시느냐. 말 그대로 하나님의 가치를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생명의 소중함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낙태를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하나님이 두셨어요. 이것이 유지가 돼야 이 땅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라고 하면 차별금지법 제정 이런 거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진화론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유물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은 자들이 있다면 이와 같은 것들을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통합,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다,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등등 이야기하는 이런 모든 거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같이 남은 자들을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두신다는 거. 이게 지금 스바냐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 악한 일들이 닥칠 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모여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다. 이 내용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 사랑침례 교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와 같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터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 스바냐 대언자 시대에 하나님이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공의와 정의를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존중히 여겨야 돼. 이게 다른 거 없어요.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갖지 못한 사람을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한 자, 억압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가졌다고 한 그런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3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의인은 righteousness, 의인은 한 민족을 높인다는 거예요. 저 민족 위로 여러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점점 높아지는 민족이에요. 예를 들어 미국이라면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높이 올라갔잖아요. 왜 그래요? 의의를 높이기 때문에, 공의를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죄는 어느 백성에게나 수치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죄는 어느 백성에게나 수치거리가 된다. 이 말씀 하나님이 잠언 14장 34절에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바냐서를 공부하면서 오늘 이제 스바냐서 모든 거 마치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서 이때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위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남은 자들이 들어간다.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큰 길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다는 남은 자들만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걸 기억을 하고 우리 모두가 남은 자가 돼. 순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천년왕국에 육체 입고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전에 7년 전에 몸이 휴거가 돼서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통치하는 그런 몸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거룩한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